일반적으로 요한복음 그 전체 내용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보통 이 요한복음 전체를 중간을 어디로 나누냐면 13장으로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전반부 사역, 그리고 이제 후반부 사역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뭔가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뭔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앞에 부분에 예수님, 그리고 뒤에 부분에 예수님이 뭔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으로 나누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하신 말씀들은 사실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우리가 지금 설교를 하듯이 한 단락만 떼가지고 요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뭐 요것만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들 사역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3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한번 이렇게 살짝 이렇게 칼라로 돼 있으신 분들을 이렇게 넘겨보시면 14장, 15장, 16장 계속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가면은 잡히시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또 사건들이 이제 이어지죠. 이 12장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여러 군데를 다니신 사건, 행적, 기적, 사건들, 그리고 가르침과 논쟁들이 여러 가지로 서로 연결되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13장부터 17장까지는 한 장소에서 한 시간에 일어난 사건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 우리가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건은 결국 여기에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18장으로 이어지는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들을 앞뒤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는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 자체가 시작되는 굉장히 중요한 모먼트다라고 이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 뭐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요? 미켈란젤로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마지막 반찬. 여러분 그런 그림들도 아마 보셨던 기억이 있을 텐데 거기에 보면 이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먹잖아요. 근데 아마 고증에 따르면은 누워서 이렇게 좀 엎드려서 오늘도 읽었지만 기대서 이렇게 쫙. 좀 편한 상태에서 밥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이라고 불리는 상황이죠. 사도 요한이 굉장히 균등하게 여러 사건들을 다루다가 지금 이제 13장 오면은 굉장히 급격하게 줌인을 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카메라를 쓸 때도 줌인을 왜 하죠? 주변에 배경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거 다 포기하고 줌인을 하죠? 그 사건에 옆에 배경들, 옆에 곁가지들을 다 무시하더라도 그 사건의 아주 세부적인 묘사, 그리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요한사도가 보기에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줌인을 했을 겁니다. 지면을 몇장더 쓰더라도, 예, 이 성경이 처음 기록된 그 때는 레터 사이즈 종이가 아니죠. 파피루스라는 그 오래된 양피지를 사용하는데, 비쌌어요. 비쌌는데 그 지면을 조금 더 쓰더라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이 상황, 그리고 그 밀도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마 더 중요하게 여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른 복음서에도 다 마지막 만찬의 기록이 있거든요.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성찬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과 떡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할 텐데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이 나의 피다, 나의 몸이다. 라고 하시는 그 성찬식이 다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대신에 세족식이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다라는 기록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 때 복음서는요, 복음서는 좀 특이한 장르예요. 복음서는 뉴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하셨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라는 어떤 팩트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복음서의 목적은 아니에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그 일들이 그것 자체가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 많지만, 거기에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그 저자들이 일종의 해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이것이다라고 알리려고 하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자들이 자기들이 뭐 누가는 누가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공통적인 것을 경험했으나, 그 나중에 이 제자들이 알게 된 것을 그 복음서에 같이 첨가하여 기록한 것을 알수 있죠. 오늘 말씀에도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은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같이 들었는데,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다. 자기 포함해서 하는 얘기죠. 요한이 자기도 포함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밝히 알려야겠다라는 것을 지금 의도하고 있는 거죠. 의도는 뭐였? 그 의도가 뭐였다? 예수님께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는 그 말의 의도는 뭐였냐면, 그때 사탄이 그때 그 순간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요한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날 그 가룟 유다에게 일어났던 그 일은 사탄의 역사였고 마귀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요한이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그 사탄과 마귀의 존재를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믿어야겠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러면 사탄과 마귀가 어떻게 일하는지도 잘 아시는지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잘 아시는지요? 뭐 제가 너무 지금 상징적이고 영적인 일을 하는 건가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건가요? 뭐제 일은 제가 잘 알아서 하는데 뭐 갑자기 사탄 뭐 괜히 무서운 얘기 해가지고 제몸 하나 제가 컨트롤 못 할까요? 혹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기셨다는 거 우리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사탄 권세를 다 이기셨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도 되는 존재인가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편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편식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 과정이 우리가 자동적이란 뜻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풀어놓으신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일을 말하는 하늘의 진리를 말하다 보니까 그 진리를 싸고 있는 껍질이 아직 다 완전히 벗겨지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회자라 그래도 제가 성경의 일을 내가 완벽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는 것처럼 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저는 이단이에요. 아직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펼쳐주시지 않은 진리들이 있다는 거죠. 게다가 그 진리 자체도 그럴 뿐만이 아니라 듣는 우리에게도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 상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들을 귀에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쉽게 건너뛰고, 해석이 어려운 부분은 잠시 밀어놓습니다. 그럴 수 있고요. 어떨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롭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풀리지 않는 것을 억지로 풀다가 애를 쓰다가 멸망에 이르는 자가 있다, 뭐 이렇게 경고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반대의 경우, 성경은 어렵다라고 치부하면서 의도적으로 성경을 편식하게 되면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는데, 건너뛴 부분이 그냥 뻥 뚫려 있는 거죠. 오늘 같은 예입니다. 마귀의 존재가 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마귀가 제자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셨고, 제자들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와 지혜를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포인트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고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13장 1절 2절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시니라.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바로 이어서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예수님의 역사가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는데 서로 충돌하더라.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죠.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해서 13장 전반을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읽은 본문 전후 맥락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13장 전체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배반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은 다 아시는데 제자들은 다 모른다. 다시 한번요. 오늘 말씀의 줄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배반이 있고,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은 다 아시는데 제자들은 다 모르고 있다. 이 상황이에요. 우리도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도 이 말씀 같은 제자와 같은 상황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하늘에서 지금 이 상황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없지 않은데, 사실은 우리의 처지는 뭐였냐? 우리도 다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 말씀을 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을 여러분 다 아십니까? 여러분 내일 일이 뭐가 일어날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모르십니까? 예수님은 다 안다라고 우리가 믿죠. 그리고 우리가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사랑만 가득한가요? 배반과 악한 일들이 있죠.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다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오늘 그것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죠. 1절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뭐 하다? 아신다. 일단 때를 아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아세요. 3절.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신다. 그죠? 아세요.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신다. 또 아세요.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예수님은 뭐 너무 슈퍼맨처럼 다 아세요. 때도 아시고, 지금 이 상황도 아시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아시고, 나에게 택한 자도 누군지 아세요. 근데 이에 반해서 제자들은 잘 모릅니다.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죠? 제자들은 몰라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뭐가 펼쳐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모른다는 전제죠.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에 하나가 판다고 하는데 지금 누군지를 지금 모르니까 지금 막 서로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고.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엔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질문 자체가 모른다는 거죠.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져요. 14장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런 뉘앙스가 13장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나는 다 안다, 다 안다, 다 안다. 자, 우리가 우선적으로 질문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님은 도대체 얼마나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얼마나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 거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고 이것을 왜 가르치시는 건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요. 예수님은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 교리적으로 지금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적인 요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르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는 것의 차이를 측정하려면 여러분이 뭐 학생인 경우도 있고 여기 선생님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는 것의 차이를 측정하려면 측정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죠? 뭐 인터뷰를 해보든지 뭐 대화를 해보든지 아니면 시험을 치든지 이렇게 측정 도구가 있어야 아, 이 사람이 이만큼 알고 있고 이 사람은 이만큼 모르고 있고 이것의 차이를 압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아주 뭐 모호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아주 그냥 명제적으로 말씀하세요. 나는 알고 너희는 모른다. 너희는 모르고 나는 안다. 아주 여러 번 언급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아는 것은 너희가 따라올 수 있는 종류의 지혜가 아니다. 내가 지금 아는 것은 사람과 세상의 지혜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신적인 지혜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뭐하러 예수님께서 계속 나는 안다, 나는 안다 이런 말씀 계속 하시겠어요? 제자들이 알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지. 나는 알고 너희는 모른다. 왜 자꾸 이렇게 선을 그으세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아시는 종류의 그 지식은 온전히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명제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내용 중에 하나가 나는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을 알고 있다. 마귀가 하는 일을 간파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마귀의 일을 알고 있다. 내가 지금 나의 제자 가룟 유다의 상태와 마음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을 알고 있다. 정확히 어떻게 하려는지 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죠. 27절에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거 다 모르고 그냥 너 생각하는 그거 해. 이런 뜻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자, 이 정도로 읽으면은 가룟 유다가 여러분 어떤 이미지세요? 가룟 유다 어떤 이미지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가룟 유다는 굉장히 나쁜 놈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나쁜 놈이라고 상정하는 순간 이미지가 막 결정이 되는데 일단 잘생기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못생겼거나 약간 눈매가 막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실눈을 들고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닌다든지 막 이런 상상을 하게 돼요. 가룟 유다 굉장히 나쁜 놈처럼 보이고 얼굴이 마치 일그러져 이 상황에서도 굉장히 일그러져 있거나 또는 저쪽 구석에 쭈그려 있거나 모든 사람들이 다알 만하게 티가 나거나 지금 속에 다른 마음을 품었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편견 없이 읽으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요. 가룟 유다에 대한 편견이 많이 벗겨질 거예요. 예수님 굉장히 티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날팔 거고 어쩌면 눈길을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유다가 나갈 때조차 의심을 안 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신뢰받는 인물인 것을 알수 있어요. 제자들 사이에서 어카운턴트예요, 그죠? 회계 돈을 맡은 자예요. 회계는 아무나 맡은 게 아니라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26절에 내가 떡한 족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떡한 족을 한 조각을 적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끝에 앉아 있으면요, 그거 바로 못 줘요, 여러분, 그죠? 12명이 쫙 있는데 저 끝에 있으면 그럼 전달해라야. 이러면서 전달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룟 유다한테 갔을까? 저는 다시 읽어보니까 굉장히 가까이 앉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예수님 옆자리는 베드로가 앉아 있었을 것 같고 가룟 유다는 저 끝에 앉아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멀리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눈짓으로 이렇게 유다 저기 가까이 누워 옆 옆에 있는 요한에게 무슨 뜻인지 한번 물어봐 물어봐. 그러면서 베드로는 오히려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가룟 유다는 바로 옆에서 그 포도주를 적신 떡을 받아 먹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모든 상황들이 뭘 가리키냐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사실 이 예수님이 다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뽐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방향성이 있는데 예수님의 아시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아시는 건데 예수님의 앎은 지금 제자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적극적으로 그 앎이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지혜를 소유한 자로서 추앙을 받기 위해서 지금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나는 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신다 우리 봤잖아요. 마치 제자들이 이 가르침을 어떻게든 잘 받아 먹기를, 어떻게든 잘 받아서 씹어 먹기를, 잘 소화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아시는 것에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 앎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13장 전체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이 말이 네 번이 났어요. 네 번. 16절, 20절, 21절, 3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말. 내 말 잘 들어라.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지금 진심으로 너희에게 얘기한다. 자, 제자들,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게 분명하다면 이제 제자들로 넘어가 보죠. 제자들은 얼마나 모를까? 제자들은 얼마나 모를까? 제자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야,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는구나. 그러면 누가 1번일래? 누가 2번일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요거 앉는 자리도 아마 싸웠을 수도 있어요. 밥 먹을 때.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다 알고 받아들이는 상태가 아닙니다.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잘 몰라요.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베드로가 하는 말마다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좀 먼저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고 질문하는 게 있잖아요. 베드로는 말하는 것마다 다 지금 예수님의 핀트와 어긋납니다.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니요.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 베드로가 좀 아는 체를 했나 봐요. 아니요. 이거 제가 제자인데 선생님이 저를 씻어주면 안 되는데요. 자기는 뭔가 아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또 틀리죠. 2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모르는 거죠.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안 된다.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입장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제자로서 트레이닝을 안 받은 건 아니에요. 그동안 해왔던 걸음들이 다 의미 없는 것은 아닌데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됐고 자기 입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게도 됐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즐거워졌고 주님의 이 기적들을 함께 맛보는 것이 점점 더 즐거워지는 그 과정 중에 있는데 이제 주님을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은데 여전히 모른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 상황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말을 상황적으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또는 가장 잘 알도록 의도된 사람은 가룟 유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이 상황을 아는 만큼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가는 만큼 이 모든 상황이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세족식에서 예수님의 손이 자기 발에 닿죠. 대제사장, 곧 자기가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에게 달려갈 내 발이 예수님의 손이 닿고 있는 거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증언을 들었을 때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알아차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얀 빵이 다른 복음서에는 성찬식의 의미를 밝히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얀 빵이 포도주로 물든 그 떡 한 조각을 받았을 때, 다른 제자들도 아니고 나에게 예수님께서 주셨을 때, 유다는 몰랐을까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그 티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유다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유다는 그 앎을 입으면서도 그는 배반을 선택하죠. 가룟 유다가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부어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을 텐데, 그 사랑이 자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자리에서 결국 죄악을 승인하고 받아들이고 죄악을 저지른 기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는데요. 그리고 그 배후에 마귀와 사탄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죄악을 어떻게 저지릅니까? 그 저지르는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성령의 음성이 있죠? 마귀를 보신 적 있나요? 마귀의 속삭임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그 루이스가 가상으로 인간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영적으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마귀들끼리의 대화를 픽션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책이에요. 저는 그걸 처음 읽었을 때 그 충격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 마귀가 이런 대화를 하고 있겠구나. 마귀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겠구나. 결국에는 그 책의 마지막은 이제 마귀의 실패로 끝나기는 하지만, 인간을 잡아먹으려는 그 마귀끼리의 그 대화를 가상으로 적어놓았을 때, 그것을 읽었을 때, 아,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고 있을, 또는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내 발걸음 뒤에 이러한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죄를 저지른다는 건요, 이거 사실 하나님의 주권에 비추어 볼 때 이해가 간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람이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작용, 그리고 죄악을 결국 저지르고는 이후 구원을 번번이 놓치는 것 같은 그 작용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아주 간단한 공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추어 볼 때 신비입니다. 죄악을 저지르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면 왜 중도에 막지 않으시나요? 마귀와 사탄의 역사를 다 간파하고 계시다면 모든 죄를 다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왜 그 역사를 내버려 두시나요? 심지어 모든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라고 믿자고요.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죄의 문제는 왜 여전히 우리에게 있나요?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죄의 그 역사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와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는 죄악을 저지를 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요한복음 13장의 가룟 유다의 배신은 전적으로 가룟 유다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전적으로 사탄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 책임인가요? 애초에 마귀의 영적인 역사와 작용이 더 중요하다였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늘의 그 지식을 아는 데 있어서 마귀가 어떻게 일하는가, 마귀가 어떤 말을 하는가가 더 중요했다면 성경이 아마 그렇게 풀어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관심은, 지금 이 상황에서의 성경의 관심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에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어떤 분? 제가 거의 세뇌시켰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것을, 도대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이 마귀의 이 상황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이것을 오히려 주님의 구원 계획의 중요한 퍼즐로 사용을 하시고 거기에 자신을 내어주셔서, 2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그 분명한 말씀 속에서 그 팔려가는 그 대상이 나라고 나를 내어주시고, 31절에 이 상황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 사건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신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물론 이 모든 일은 악한 자 하나, 가룟 유다의 배신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음 아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선을 그어놓으시고 내가 가룟 유다를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얘를 사용하겠다. 이 영혼이 사랑스럽지 않은지 다 상관없고 내가 만인을 위하여 내가 이 영혼을 사용하겠다라고 애초부터 정해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셨대요. 가룟 유다조차도 사랑하셨대요. 21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악한 자가 악하게 넘어지는 것조차 괴롭다 라는 이 예수님의 사랑과 내가 이 팔 것을 알고 있고 악한 자로 달려가는 이 자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 주권은 어떻게 교차되어야 하는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예수님의 딜레마,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셨다.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진짜 놀라운 것은 이 딜레마가 예수님 혼자 겪으신 일이 아니고 제자들의 가르침에 교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34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라는 그 상황이 단지 세족식만을 말하는 건가요? 내가 너희 발 씻어준 거 요것만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지금 내가 이 마음이 심령이 괴롭고 제자 중 하나가 정말 지옥에 처하는 그 상황들을 내가 마주하면서 그 심령이 괴로우나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을 너희에게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이 나중에 이 상황의 어떤 자초지종 그리고 예수님의 속마음을 알게 될 그때 제자들도 아마 그 딜레마를 마주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다 아셨는데 이렇게 왜 하셨을까? 그 사랑을 내가 먼저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이노라. 아, 선생님이 우리 발을 씻으신 것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셔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고 먹고 마시게 한 것 그것이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신 것. 아, 그리고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까지도 끝까지 그 사랑의 길을 걸으셨던 그 사랑을 아 이제 우리 보고 하라는 거구나. 그런데 적어도 지금 요한 사도는 나중에 이 기록을 할 때에 이것을 그 사랑의 크기가 여기까지였다라고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확실히 마귀의 자식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까지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경험했고요. 그리고 조금 이후에 2-3일이 지나지 않아 하루가 지나지 않아 보게 될 그 십자가 사랑은 사실은 가룟 유다만 뛰쳐나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그 십자가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었구나. 제자들은 좀 낫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제자들 다 떠났습니다. 베드로가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밤이잖아요. 밤인데 닭 울기 전에는 12시간도 안 되는 길이에요. 그 길이가 지나기 전에 네가 나를 배반하리라. 나중에 제자들이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팔려고 한 사람이 베드로였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모든 제자들은 그 배반에 그 피에 자기 손을 묻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정말 다 아시고 내가 지금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읽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저는 이거를 중립적인 위치에서 그냥 모든 사람에게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기독교는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사랑하세요. 이렇게 주어진 계명이라고 전혀 생각이 안 들어요. 찬송가 290장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주 예수는 여전히 날 부르시고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가룟 유다는 아닌가요? 다른 제자들인가요?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 베드로를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베드로가 명백하게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를 판다 라는 말과 명백하게 달라가지고 예수님이 암시하신 그 사람이 베드로다라고 정확하게 인식하진 않았겠지만 가룟 유다가 지금 식사 중간에 이런 해프닝 속에서 나갔음에도 제자들이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은 상황 속에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도망갔고 부인했다. 다시 한번 제자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마무리가 예수님은 다 아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네 라고 끝나면 안 돼요.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이 당시에는 그것이 상황이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 후의 일도 다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미 주신 상황이잖아요. 거듭난 자의 삶의 원리, 우리가 성령의 열매,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아는 사람도 얼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를 비하하는 거 아니고요. 솔직하게 이 제자들의 자리, 이 모르는 자리에서 솔직하게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라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서요. 심지어 다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다? 내가 다 아니 염려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이해되세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너희 다 모르는 거 안다.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그 연약함도 다 알고 있으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사랑해라. 너희 중에 배반할 제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너희 중에 너희를 꺾어내는 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너희 다 모르는 것. 그리고 그때마다 눈물 흘리고 힘들어할 수도 있다.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이 너무너무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말씀에서 여기서 다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 이어지는 말씀이 사실 14장, 15장, 16장, 17장 도대체 그 사랑이 뭡니까? 라는 부분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우리가 좀 아쉬운 것은 매일 성경 스케줄이 이 부활절 스케줄에 맞추느라 이게 잠깐 다른 책에 갔다가 이제 14장을 다시 돌아올 텐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먼저 알고 싶고 그 사랑이 뭔지로 막 뛰어들고 싶고 모르는 상황에서 알고 싶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몰라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낫지 못하고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못하나 선생이 너희 말을 시켰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다 아시는 선생님이 지금 다 모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괴로워하면서 눈물로 그 발을 씻어주고 계시고 여러 가지 어리석은 질문들이 막 난무하지만 거기에 정말 현명한 대답을 내어놓아도 다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분.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혹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배반자나 배교자가 있을지라도 사탄의 역사가 정말 활개를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절대로 꺼지지 않으니 너희는 끝까지 사랑하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래 내가 오늘 좀 사랑해야지 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공동체적인 위로, 정말 우주적인 위로, 그리고 위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경험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해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볼까요? 다 알지 못하더라도 이 사랑의 인풋이 어떠한 아웃풋을 낼지 내가 다 계산이 안 되더라도 다 아시는 계산이 이미 끝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랑할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성령께서 매일 우리에게 동행하고 계시죠. 그리고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다가 피 흘릴 수 있고요. 사랑하다가 마음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다 내어놓는 사랑 계속하다 보면 십자가가 가까이 보일 겁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가장 큰 십자가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 마음 가지고 세상으로 힘있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길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